21가지 전도자의 삶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야기했죠. 오늘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뭡니까? 천명, 조명, 사명이죠. 그죠? 세 가지 하나님 목표 발견하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인생 시작을 위해서 목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자기 인생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 진로 고민하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될 건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합니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자기 달란트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죠. 특히 여러분 때가 제일 고민 많이 할 때요.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는지, 어느 대학교 가야 되는지, 무슨 전공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놓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렘넌트가 발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부터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내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너는 일어나서 너의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를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명령해라. 말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0년 동안 기다려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가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자,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약궤 앞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인생 시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져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 많이 있었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사야가 이걸 성전에서 발견하고 깨달았죠.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고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현장으로 보낼 것이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포로된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전도운동 시작된 거예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의 내용이에요. 자, 쓰임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게 되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부터가 여러분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때부터 나에게 꿈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내가 만드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발견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발견되는 내 장래희망,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셨던 장래희망,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미래, 목표가 발견돼서 나와요. 그래서 내 인생 목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천명이 뭡니까? 한자로 하늘의 명령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누가 명령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두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한 시대, 이 시대를 두고. 그래서 천명이라는 말 속에는 누가 명령하시느냐 하는 주체가 들어있고요. 언제 명령하시느냐 그 타임이 들어있습니다. 한 시대를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만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이게 이 시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지내며 그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지내며 우리 마음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12가지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떠난 게 영세전에 나타났던 사단을 섬기는 문화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뭘 하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로, 그러면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겪고, 죽어서 지옥 가고, 죽기 전에 지옥 배경에서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후손에게 영적 문제를 계속 대물림하고요. 이 문제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모든 사람 빠져있는데 이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완전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거기 때문에 홍수 멸망에서 건져내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서 멸망 시대를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창세기 11장 전부 바벨탑 쌓고 멸망길 가고 있으니까 그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세계 살릴 회복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서 복음 붙잡아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명령이에요. 전부 노예되어 있으니까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말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붙잡으라고 말해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전부 포로에서 끌려가가지고 멸망 상태 속에 있으니까 포로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고 말해라. 그 길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전부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서 멸망 속에 있는데 이 속국의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붙잡아라. 뭘 붙잡아란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을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시대, 멸망 시대 속에 있는 현장을 두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냐? 복음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절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복음 붙잡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 붙잡는 것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천명입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복음 회복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천명이에요.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은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굳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도록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원하시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선택을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발견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다윗이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 다른 사람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사무엘이 이 이유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릴 나실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에스겔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은 많지만 영적인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은 많지만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 없기 때문에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이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걸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요셉이 누렸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이걸 누린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정체성 깨닫는 게 소명 깨닫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잖아요. 성령 내주.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성령 인도.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세 번째, 성령 역사.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삶에 응답하시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가는 걸음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할 제자가 발견되고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거든요. 이 부분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었고 이 부분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어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복음 아니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소명. 나를 향해서 주시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버려요. 소명. 자, 세 번째, 이거 발견한 사람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명령이 천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소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생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발견돼야 되겠죠. 전부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천명, 소명, 사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찾아내면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현장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기게 하시려고. 이거 제대로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총리가 되어야 하느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온 땅의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들, 렘넌트를 이 땅의 후손에 남기게 하려고.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들의 후손을 남기게 하려고 라는 말을 렘넌트를 남기게 하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총리가 된다라는 부분은 그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장관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내가 CEO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뭡니까? CEO가 돼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느냐? 요셉이 이걸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도 안 흔들린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도 계속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평균 임기가 1년, 2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가지고 3년 넘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 3년 이상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제 기억에는 지금 없습니다. 안 떠올라요. 보통 대통령 한 명 있을 때면 국무총리 한 3명, 4명 이상 바뀌거든요. 3번, 4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었던 국무총리 중에 굉장히 오래 했던 분이 정홍원 씨거든요. 사표를 몇 번 냈는데도 그때마다 돌아왔어. 뭔가 사임을 하고 싶은데 사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발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너 총리가 되라 이러면서 원피스 짤방 붙여놓고 뭐 이러던데, 이분이 총리를 그렇게 이제 사임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겨우 사임했어.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았거든. 근데 2년 정도밖에 안 했어. 자, 요셉이 총리를 몇 년 했느냐?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자, 근데 그 8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흔들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80년 동안 총리를 할 수 있도록 되게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됐잖아. 30살. 내가 지금 37인데 30살에 총리가 됐다니까? 그러면서 110살 되게 늙었잖아. 그치? 완전 할아버지거든. 110살에 죽을 때까지 총리가 됐어. 아, 총리가 왜 이렇게 나이가 어려? 이런 말이 안 나왔다고요. 총리가 어떻게 저렇게 늙어가지고 총리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이 안 나왔어. 왜냐? 요셉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제대로 하고 있었거든. 아무도 요셉이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었던 거야. 그럼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다 구했잖아요. 기근 나가지고 전 세계 굶어 죽게 됐는데 쌀을 다 저장해놓고 있다가 전 세계 다 풀어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돈 벌게 만들고 쌀을 팔았으니까 나라 돈 벌게 만들고. 대단하죠. 자, 성공적인 정책을 펴가지고 목숨을 구했어요. 사람들의 육신의 목숨을 구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전도자가 된 거야. 요셉이 자기가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특히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형들이 구원받도록 만들어서 형들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형 중에 형이, 네 번째 형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형들이 죽으면 안 되느냐?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 형들의 후손,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그 후에 나올 그리스도, 메시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 언약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요셉은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세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발견하는 게 사명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느냐?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준비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성전 지을 준비, 언약궤 모실 성전 지을 준비,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전 준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어떤 왕도 어떤 사사도 어떤 사람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는 데 관심이 없었거든. 성막이 오래돼가지고 몇백 년 돼가지고 낡아가지고 바람이 새서 들어오는데 비 맞고 있는데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이 시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사명. 내가 왕이 되어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알았어요.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거룩한 씨, 이거 찾아내서 세우고 메시지 전달하고 언약 붙잡게 하도록.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달란트 이런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이 사명이에요. 전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 전할 것이냐. 이게 사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멸망시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재앙시대 속에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주시는 복음회복이라는 명령이 천명입니다. 그 천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데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도록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소명이요. 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통해서 복음회복을 시킬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내가 복음 증거해서 이 복음을 이 시대에 회복시킬 것이냐. 이게 사명이에요. 무엇?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이 천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하는 일에, 내 직업에, 내 학업에 성령 충만이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을 오늘 반드시 붙잡고 예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증거 얻어서 현장과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 세 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죠? 세 가지 명령, 천명, 소명, 사명, 요걸 발견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발견을 위한 실천을 조금 여러분들이 시작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실천해야 되겠느냐? 발견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냐? 자, 내 인생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인생 스토리가 복음 안에서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뭔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쌓아두면 안 되고요. 복음만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치유돼야 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한 뭐 기업의 회장이 됐다. 이렇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성공해놓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뭐 제대로 퇴임 이후에 감옥 안 간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막 이렇게 막 그 뭐 자식들 감옥에 가든지 본인이 감옥에 가든지 하여튼 막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막 이제 본인들이 직접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이 있잖아. 이분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뭔가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챙겼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천억 원, 어떤 사람은 5천억 원 자기 돈을 챙겼거든. 자, 왜 챙겼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다. 이 상처가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고생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이러니까 뭔가 기회가 되면은 일단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딱 쌓이거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상처가 돼 있어. 이러니까 자기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모은 거야.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 이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자기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더라. 어떤 사람은 되게 막 어릴 때 시달리고 왕따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다른 데 쓰더라. 타락하는 데 쓰더라.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있었던 많은 갈등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선생님이 나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내가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부분. 아,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막 친구들 때문에 왕따 당해가지고 어렵다. 나는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것 같다. 뭐 이런 게 다 상처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는 외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멘했습니다. 특히 키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되게 응답받았어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키 큰 사람 회개해야 돼. 복음 안 누리면서 키만 컸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 복음 안에서. 아, 내가 키가 작은 게 하나님 은혜구나. 아, 내가 얼굴이 못생긴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 정도 발견돼야 돼. 아니, 그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찾아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큰가? 나는 정말 머가리가 왜 이렇게 큰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방법이었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치유예요.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막 포장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 누릴 때만 나옵니다. 저는 감사해보겠어요. 감사 찾아냈어요.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컸다면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할 때 얼굴하고 키 보고 따라왔겠구나. 어떤 전사님은 그러더라고. 이 전사님이 되게 키가 커. 한190 가까이 돼. 190 될걸? 그러면서 얼굴이 되게 잘생겼어. 본인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좀 얼굴이 되거든요.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여중 여고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니까 애들이 엄청 말씀 잘 듣더라는 거야. 본인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나이도 별로 안 많은데 아직도 20대일 걸. 근데 결혼을 빨리 했어. 빨리 했는데 또 막 그 결혼한 부인도 너무 예뻐. 그러고 보니까 부인도 키도 되게 크고 예쁜데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안이 또 되게 잘 살아. 그래가지고 막 그 부인 권, 그 장,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되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유목사님한테 뭐 그 필요할 때마다 집회 나가실 때마다 아, 여비로 쓰십시오. 이러면서 막 봉투 확 드리고 그러면서 막 본인은 벤츠 흰색 확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분이래. 이래가지고 아,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키가 190인데 나는 170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아, 원래 되게 잘생겼는데 나는 그런 것 같고 막. 그러고 나니까 답이 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저 사람처럼 잘생기고 저 사람처럼 훌륭했다면 저 사람처럼 목소리도 근사해가지고 했다면 여학교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겠지. 근데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왔겠느냐 이거지. 그래 말이야. 나는 복음 말고 딴 데 관심 있는 사람 안 보내주시겠구나. 딱 답이 나는 거야. 그래, 나는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감사하더라고. 내가 안 잘생긴 게 너무 감사해. 내가 키가 안 큰 게 너무 감사해. 전부 감사야. 자, 복음으로 치유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 나는 왜 잘생겨가지고 안타깝다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 나는 왜 키가 크지 이러면서 막 아, 나 왜 키가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잘난 마음까지 죄송한 마음 가지면 안 돼.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 돼. 그지? 아, 하나님 나를 키 크게 하셔가지고 이 시대 살리는 사명자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적용시켜서 치유받으라고요. 이게 첫 번째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게 안 되면은 달란트, 직업, 장래희망 발견돼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복음 뿌리 내려가지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꿔가지고 나를 치유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이 속에서 평생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평생 내가 붙잡을 언약의 메시지 이런 걸 찾아보세요.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 그게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개의 성경 구절 평생 언약으로 붙잡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지금 중 시국에 계신 우리 김진명 목사님, 김진명 선생님. 우리 김진명 선생님은 이름도 진짜 사명, 진짜 명령 이래가지고 진명 이래가지고 이 김진명 선생님은 평생 구절이 이거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마치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붙잡았어. 한 개 구절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분은 오천록 목사님 우리 대학 복음하고 막 이렇게 지금 캠프 운동하시는 오천록 목사님은 평생 붙잡은 사건이 있지. 사도행전 19장 두란노 말씀운동. 에베소에서 말씀운동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 모아가지고 2년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게 이분의 평생 이제 그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건으로 붙잡아진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붙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사. 전도운동, 엘리사가 전도운동 했던 것처럼 내가 전도운동 하기 없어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평생의 말씀을, 평생의 언약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시지 듣다가 찾을 수도 있어요. 성경 그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또는 뭐 수련회 때 렘넌트 대회 때 말씀 받다가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 수업 하다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뭔가 와닿는 내게 주시는 나에게 꽂히는 말씀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성경 구절이 갑자기 쑥 떠오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딱 올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읽는데 성경 구절 활자가 막 쑥 올라가지고 입체 3D로 올라와가지고 내 눈에 박히는 것 같다니까? 내 마음에 그냥 꽂혀버려. 이럴 때가 있어. 저는 몇 번 경험을 봤거든요. 막 성경 읽다가 이거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벅차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걸 서서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세상과 현장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문 좀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신문 읽어라. 활자로 된 신문 읽어야 돼. 가능하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뉴스를 봐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보는 대부분의 뉴스는, 대부분의 자료는 그 뭐 인터넷에서 뭐 스마트폰 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접속해서 보든지 그렇겠지. 근데 거기에서는 조회수 높은 거, 이거 위주로 해가지고 노출되는 거, 그것만 보거든요. 이러니까 종합적인 모습이 안 보여. 입체적인 모습이 거의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흥미 끌 수 있는 그것만 딱 그 막 클릭 수 높여야 자기들 돈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만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걸그룹에 대해서는 박사야. 완전 막 짜잖아. 너무 짜잖아. 막 다 알아. 그런데 진짜 현장에 필요한 건 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건 잘 몰라. 전혀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경제 지식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막 지식 수준, 교양 수준 텅텅 빈 채로 간다니까. 이래서 아는 거는 막 어제 무한도전에서 뭐 누가 나왔다. 뭐 이런 거는 막 완전 막 무한도전 히스토리는 다 깨고 있을걸. 이래가지고. 예능 히스토리 다 알고 있어. 뭐 어제 아는 형님의 누가 나왔다. 아, 어떤 연예인이 그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도 위반이더라. 뭐 이런 것들은 막 쫙 아는데 진짜 필요한 거 몰라. 그래서 신문 보라는 거야. 어찌됐든 여기는 페이지가 정해져 있거든. 사회면도 있고 국제면도 있고 경제면도 있고 뭐 문화면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신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집에서 보는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예 신문 한 개를 시켜봤어. 아예. 그때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 셋이서 돈 내가지고 돈 모아서 신문 배달. 왜냐하면은 저희가 학교에 되게 일찍 가야 됐거든요. 6시 5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늦어도 6시 반에는 차를 타야 돼. 6시 한 20분 정도에 차를 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신문이 안 왔을 때가 많고 그때 신문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보고 있기가 힘들어. 우리 가족들이 다 봐야 되니까. 이러니까 학교로 와야 신문을 시켰어요. 한겨레 신문을 그때 시켰어. 그래가지고 셋이서 돌려가면서 계속 그걸 본 거야. 그러면서 막 사설 이런 거 보고 칼럼 보고 애들한테는 이제 막 그 논술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막 수능 국어 준비하기 위해서 좀 같이 신문도 읽고 막 독해력을 기르자 뭐 이래가지고 애들 꼬셨거든. 이래가지고 보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스포츠면 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렇게 했지. 연예면도 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다 보게 된 거야. 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때가 경제위기 왔을 때였거든요. IMF라는 경제위기가 왔을 때였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 근데 그때 그러니까 경제를 몰라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됐다 하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금리가 뭐다, 외환시장이 뭐다, 환율이 왜 중요하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지금 자금이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을 열어야 되냐 닫아야 되느냐, 무슨 경쟁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가격 경쟁력, 생산 경쟁력, 뭐 그다음에 뭐 노동자의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쫙 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부분들을 신문 보면서 엄청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요, 시대에 대한 한이 생기는 거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막 노숙자가 진짜 너무 많아진 거야.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왜 이 문제가 왔느냐. 나라가 망해가지고 경제가 망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담기는 거야. 경제가 어렵게 돼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됐는데 그럼 경제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냐. 정치인하고 기업인들이거든. 근데 이 엘리트들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복음이 없어. 이러니까 진짜 성령 인도를 받는 답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자꾸만 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가다가 결국 기업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어렵고 이게 내 마음에 한으로 부딪혔거든. 그래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엘리트들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 평생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평생 사역의 방향이 된 거야. 천명, 소명, 사명이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이 답이 없어가지고 온 나라와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평생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보자고.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책을 보면서 특히 위인전 많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한번 모델들을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쫙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부럽다.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멋있다.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다니까. 아,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명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던 몇 명 뭐 이렇게 인물들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두 사람을 이제 항상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이랑 중국 역사의 제갈공명이에요. 제갈량. 이 두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인생 스토리를 적어놓고 막 비교합니다. 몇 살 때 무엇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35살까지 무엇을 했고 35살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 받은 다음에 몇 년을 준비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게 몇 살이었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하고 비교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겠냐. 어떻게 치열하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봐요. 제갈공명이 27살에 출사를 했는데 출사를 할 때까지 유비한테 출사를 했는데 출사할 때까지 그동안 무엇을 몇 년 동안 준비했느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27살에 시작해가지고 54살에 죽었거든. 54세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몇 살 때까지 어떤 일을 했고 몇 살 때까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위인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을 해요. 복음으로 내가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찾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대의 흐름도 보고 책도 읽고 내게 주어진 당연한 걸 해요. 뭡니까? 대부분 사람 공부겠죠. 여러분 중에서는. 대부분 공부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나에게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 이 부분에 실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공부 아닐 수도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야 되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체능일 수도 있고 뭔가 위인을 보면서 모델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 기능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체육 시간 있잖아. 근데 이 체육 시간 내가 너무 잘 뛰어. 이렇게 발견되는 거야. 당연한 거거든. 음악 시간에 음악 실기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나도 모르는 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나는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았거든. 아,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실기시험 쳐야 그때까지는 내가 찬양, 성가대를 한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른다 뭐 이런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실기시험 치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이 놀라는 거야. 목소리 너무 좋다는 거야. 그때 우리 반에서 음악에서 음악 수를 받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었어. 그 정도로 우리 반이 망했었는데 나 혼자 수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 음악 선생님이 나를 되게 칭찬해 줘. 그때 처음 알았어. 아,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보여요. 자, 두 가지 더 남았어요. 여섯 번째. 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와닿는 게 이 속에서 나오면은 그 분야의 전문인들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인턴십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전문인이 있습니다. 자, 의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교사가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김순호 집사님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무엇을 하느냐,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나가지고 물어볼 수 있죠. 금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여준석 집사님 만나면 돼요. 아, 그 은행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많은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 아, 뭐, 이렇게 막 사회적 기업 이런 거는 막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고,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어? 아, 그럼 김석진에서 물어보고, 전문인들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전문인들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다락방 전체 전문인들 많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법조인 있죠, 법조인. 변호사, 판사, 검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법조인이 없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 법조 전문 팀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물어볼 수 있다니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만나는 기회들을 한번 계속 활용해 보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서요. 마지막,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언약적인 한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은 실천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는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한테 하셔도 좋고 저한테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찾아줄 수 있고 어떤 책을 읽어라 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야에 가보자 하고 같이 가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의 전문인을 만나보자 하고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번 찾아낼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막 아주 빨라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늦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늦게 발견하게 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죠.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두고,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익이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게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이번 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동네 PC방을 완전히 잡았다. 내가 PC방 완전 끝났어. 나는 롤에 너무 전문성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를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같이 하자니까. 대화를 같이 하자고. 내 천명, 소명, 사명이 프로게이머로서 현장 살리는 것이다. 그럼 그럴 수도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그럼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한 PC방 정복해가지고 프로게이머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PC방 대회 막 쓸고 다녀야 돼. PC방 대회, 옛날에 PC방 대회가 있었어. 요즘에 그런 것까지 많이 있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각 이제 프로게이머 팀 있잖아요. 여기서 연습생 구하고 뭐 이런다고. 이럴 때 이제 테스트도 받아보고 하는 거지. 대체로 봤을 때 내가 게임 좀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프로게이머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면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프로게이머는 거의 인간 수준을 넘어서야 돼. 동체 시력하고 판단력 이런 게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거는 빨리 끝내야 돼요. 25 넘어가면 거의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거의 게이머의 전성기는 20대 초반이거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러니까 승부를 빨리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면은 다른 걸 빨리 찾아야 돼요. 아, 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번 주간에 구체화시키는 응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사 가이드 책에 보면요. 세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If not gospel, what? 무슨 말이냐?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보고 사명.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게 천명이에요. 요 세 가지 명령을 마음에 담고 내가 찾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목표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명을 발견합시다. 소명을 발견합시다. 사명의 주역이 됩시다.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모든 개인 개인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구체화되어서 발견되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